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중간에 앉았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곤 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어느 목사님이 시험 들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왜 항상 그 시간에만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취침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어서 나갑니다. 그랬답니다. 이 시간에 한 분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받고 있습니까? 다 응답받고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 기도는 다 응답받고 있습니다. 예.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재미없어질 것이고 기도가 힘이 없어서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서 승리하자.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이 손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손에 연결을 해서 상상해서 함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엄지손가락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믿음 없이 의심하는 기도라. 바람에 밀려서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의 기도는 주님 앞에 응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받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점점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뭘까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건 과연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여기 임재하여 계시다. 이 교회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만 부를 때 저는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아요. 저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아직도 잘 모르는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뭐 상처가 좀 있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음란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다. 풍성한 아버지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 구하는 자에게 주셨느냐? 기도를 훈련하게 하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것을 기도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나와 더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문제는 절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은혜 받으라고 온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도 일으켜준다. 죽을 병에 걸려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가민가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상에 감당 못할 위대한 믿음을 저한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주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응답받는 기도의 최고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이들이 면도칼 달라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겠다고 달라고 그래요. 애들 때는 호기심 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란 걸 알아서 안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주시기 원하는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으로 뭘 자꾸 달라고 집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 대화할 때, 아이들과 대화할 때 말이 잘 통합니까? 말이 잘 통하는 부분은 서로에게 그 사람 중심의 대화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움이만 일어나는 것은 대화는 하는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자꾸 고집하고 내 주장대로, 내 기분대로 맞춰달라고 막 주장하니까 서로가 자꾸 불꽃이 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이, 영성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주신 Old Covenant, 옛날에 주신 테스머니, 약속이에요. 신약은 예수님 오심으로 주신 새롭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보장한 약속이에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이렇게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송해놓고 뚱딴지까지 딴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약속하고 그 기도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되게끔 기도해야 돼. 기도를 들을 때 내 말에도 말이 돼야 돼. 아, 내 기도가 말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자기 기도가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해야 좀 정리 좀 하고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 건강해야 되는데요. 건강해야 좀 놀러 가고 뭐 관광도 다니고 뭐 다리가 떨리기 전에 여행을 가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왜 주시겠어요?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여행 가다가 문제 생기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맨날 싸돌아 다닐 거니까 하나님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교회도 가서 세우고 아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건강할지어다.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하나님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사업은 조금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시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어렵지만 이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 일하면서 열매 맺고 제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저희 목회를 통해서 저희의 전도를 통해서 저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수준을 높여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받기보다는 주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욕심을 바꿔서 사명으로 만들고 비전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정욕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욕이 없으면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해요. 사역도 안 해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어. 요 하나 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느냐 그 하나의 차이인데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의욕은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과 의욕이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냥 보내주시면 그냥 제가 목회하고 없으면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열정과 의욕이 필요한데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기보다는 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줄 것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영향받고 끌려다니지 말고 영향을 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교회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데 제가 한 지체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중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는 회개하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귀를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끔찍해서 못 보겠다.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아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인이 되고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품어두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어색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마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죄를 품고 살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도 싫어, 찬양도 싫어, 봉사도 하기 싫어. 어떤 분은 한 것도 없는데요. 목사님 저 이제 그만 쉬려고 그럽니다. 제가 뭘 했다고 쉬어. 거기서 쉬는 건 죽는 것밖에 없는데. 죽도록 충성하다가 쉰다고 하면 그거 이해가 되지요. 한 번도 일한 적 없는데 안식하겠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왜 그러냐? 마음속에 뭔가 죄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한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멘? 재치기한 사람 아멘? 정한 마음이 사라져. 확정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맨날 헷가닥 흔들리고 왔다 갔다 그냥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해. 왜?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안 들어와.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먼저는 성령님께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을 비춰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죄들, 내가 잊어버린 죄악들, 또 내 속에 품고 있는 죄악들 다 생각나게 해서 회개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행동의 죄뿐 아니라 언어의 죄, 말로 범한 죄, 생각 속에서 범한 이 불신앙적인 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축복을 제한하는 이런 죄들을 어떻게든 자꾸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당장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약지 손가락입니다. 간절함.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기도하면 하늘이 그냥 열려버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던 그 하늘이 확 열려서 막 엄청난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하늘을 열고 닫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엘리야의 기도에 나타났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막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7번씩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자기 사원을 산꼭대기까지 올려 보내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올 것인데 응답이 있는가 보자, 확인해 보자. 7번이나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물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 줄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다가 이제 내가 비를 내리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와 기도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세요. 얼마나 그 속에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충대충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요, 사람이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가서 사람을 섬기고 세상의 일을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께는 예배도 찬양도 모든 것이 최고가 돼야 돼. 최고가 되고 최선이 돼야 되고 최대가 돼야 된다. 아멘.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전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훈련이 되고 생활이 되면 어디 뭘 하든 간에 막 힘을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는 열정이 이제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뭘 해보세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무작정 기도를 시작하지 말고 기도 제목과 내용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 것이 뭔가?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이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먼저 묵상을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중언부언 자기도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한국에 있을 때 화성교회라고 한 천여 명 넘는 교회인데 1년에 몇 번씩 산기도를 갑니다. 교회 버스 45인승 두 대를 해가지고 한 100여 명 차를 타고 산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서 강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뜨겁게 불을 달군 다음에 이제 다 곳곳 이제 산으로 흩어져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2시간 후에 만납니다. 2시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뭐 나무 밑으로 가고 바위 밑으로 가고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엥 하고 사이렌 불면 다 이제 모여옵니다. 모여오면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고 물어봅니다. 권사님 무슨 기도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2시간 동안 가가지고 목은 다 쉬어가지고 왔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할 것인가 이 간절히 집중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전 힘을 다해서. 따라서 합시다. 대충대충 하면 그것이 인생의 습관이 된다. 그까이 거 뭐 대충해요. 대충해요. 또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살면요. 인생이 아주 되는 것도 없고 발전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돼버려요. 기도할 때 아주 전 힘을 다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저는 기도를 배울 때 그냥 막 바위 붙잡고 흔들고 나무 하나 뿌리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산기도 옛날에 하면서. 요즘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기도를 잘 가르칠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라면 하나씩 끓여 먹고 이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한 9시, 10시가 되는 거예요. 한 두어 시간 올라가니까. 그러면 캄캄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 바위 밑에 나무 밑에 다 가라고 그러고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산에서 막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다가 걱정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나무 뿌리 붙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점점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아주 힘을 쏟는 그런 기도를 훈련을 우리 옛날에 선배들이 시켜주셨어요. 신학교 간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잡을 게 없어. 10명 앉는 큰 의자 있죠? 강당에 올라가서 그거 붙잡고 흔들다가 쫙 하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밑에가 기숙사인데 야, 잠 좀 자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젊은 날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막 3시간, 4시간 그냥 허리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땀이 쫙 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가면 막 삼각산이신 뭐 관악산이든 간 거기 입구에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이. 명동 같아, 명동. 불 켜놓고 막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직장에서 와가지고 바로 기도하러 가니까 거기 뭐 묵 팔고 밥 팔고 김밥 팔고 그거 먹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명동시장 같아요. 명동시장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부자들의 저택이 돼버리고 썰렁해가지고 방범 카메라 해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해놓고 한국교회가 한국 나라가 이렇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나처럼 막 취한 사람처럼 기도에 취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멘. 기도에 깊이 빠져서 성령과 교제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인내함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남편이 없는 이 과부에게 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만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원한이 생겼어요. 이거 꼭 해결해야 되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걸 꼭 도와줄 수 있는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에 갔습니다. 이 재판장은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나무인격의 교만한 사람이야.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한 번에도 안 들어주니까 낙심하자고 또 하고 또 가서 간청하고 또 가서 간청하고 계속 인내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냉정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과부가 소원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주야로 찾아오니 저걸 안 들어주면은 평생 동안 나를 쫓아다닐 것이니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 정말 냉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재판장도 이렇게 인내하며 간청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밤낮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인내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인내가 안 돼요. 기도할 때는 확신이 와요. 근데 눈 떠보면 상황은 안 변하는 거야. 그럴 때 상황을 따라 낙심할 건가? 기도할 때 주신 확신을 따라 내가 살 건가? 나는 상황이나 세상이나 사람 보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을 따라 살겠다 하고 그냥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응답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응답 주신 후에 주실 축복이 응답 주신 후에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건 소망의 인내요.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좀 곳곳에 써붙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기도 노트를 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는 그 기도 노트를 항상 쓰는 훈련을 했습니다. 매들 며칠 날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믿은 거 옆에는 또 매들 며칠 날 무슨 응답 받았는가 다 이렇게 체크.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니까 기도가 점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점점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워서 자는 그 침대 위에다가 또 공부하는 벽에다가 막 곳곳에 책상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놓습니다. 성경에다가 내 평생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어놨어요. 아 응답이 됐어요. 응답 그 기도할 때는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기도했어요. 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지금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크게 기도할 걸 그랬다. 내 믿음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요. 요새는 다시 수정해서 기도합니다. 50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70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다 수정해서 점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써놓고 날마다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합심하여 기도해요. 손바닥 모든 손가락이 다 모이는 손바닥은 합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경에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합심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거기에 한자리에 모여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모든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 아우들도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의 합심 기도가 응답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오순절 합심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자리에 모여요. 한 자리 모여야 돼요. 합심 기도한다고 흩어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여야 돼요. 모여야. 한 자리 모여서 기도했다. 아멘. 우리 목장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불어 모두 모두를 다 이렇게 격려해 가지고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기도에만 집중했다. 전혀 기도했다. 전혀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야. 딴 거 하지 말고. 모였으니까 뭐 사치기 사치기 사법보도 하면서 기도하자.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만. 기도 딱 핵심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힘써서 기도했다. 힘써서. 기도는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어려워요. 오순절날 교회는 깨달았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교회가 낙심한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뒤에 사자를 보내서 흔들어 깨우고 문을 열고 다 나가게 하시고 베드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분간이 안 될 정도고 베드로가 나가서 기도하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망보던 어떤 여자 소녀가 문을 열고는 어? 베드로다! 그러고 와서 얘기하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왔느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쭉 한번 살펴보고 검색을 하다가 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어떤 분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몇 년 동안 CD를 듣고 있는 알라바마의 헌츠빌에 살고 있는 유효경입니다. 지난번에 세안교회에 가서 목사님도 뵙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서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기도 요청을 드렸던 저희 시숙 로봇 스크럭스는 대장암 1기였는데 수술을 마치고 또 기도받은 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촌도 위암 4기였는데 기도로 치유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안교회 기도팀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장로님, 김성식 장로님이 대장암 완치 설명서라는 책도 보내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기쁨과 하나님 사랑과 건강과 건강의 소중함과 합심 기도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그분이 보내온 편지 제가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 CD를 듣다가 우리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환자들이 낫다는 그런 설교를 듣고 이분 집안에 막 너무 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자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 한번 왔었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가족실에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 합심해서 장님들도 오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우리 세안교회 환자들을 이름을 주보에다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 그 밖에 여러 환자들이 뭐 수십 명이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 우리 공동체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참 기뻐서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손, 손목입니다. 가장 힘을 줘야 될 손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른 구대는 주님 말씀하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다 대속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시행하리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한국에는 실감이 나는데 인감도장을 줬다는 말이에요. 도장. 왕으로 말하면 왕의 그 뭐죠? 직인? 옥쇄. 옥쇄를 준 거예요. 옥쇄. 이거 막 찍어서 네가 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인감도장을 준다는 말은 모든 권한과 명예를 다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 얹은 증 나을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함은 악한 마귀가 떠나갈 것이고 어느 집에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평강을 빌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고 내 모든 권한과 능력을 거기다가 다 쏟아 붓겠다고 주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분,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위대한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능력과 효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심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 속에 그 모든 구원의 완성된 능력과 성취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모든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도 사용을 아는 사람이 많아. 이거 가지고 나가서 은행에 가지고 도장 찍으면서 청구만 하면 만불이든 천만불이든 억만불이든 다 받아낼 수가 있도록 해주셨는데 평생 50불밖에 안 찾아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만은 그냥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은 나타나자고 맨날 울면서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세요. 가슴이 얼마나 벅찹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검색하는 가운데 참 신비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우리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다 도는데 몇 분 걸리느냐? 46초 걸린대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46초가 걸린대요. 펑! 하면 46초 만에 딱 돌아오는 거예요. 눈 한 번 깜빡이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깜빡인지 아세요? 걸리는 시간이 40분의 1초래. 40분의 1초. 한번 깜빡이 보세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요. 들어가는 부품이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대요. 747 제트 여객기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3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자동차 우주 왕복선 한 대를 만드는데 5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 10조 개의 세포가 있고요. 10조 개. 25조 개의 피 속에 적혈구가 있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대요. 심장은 1분에 4.7리터의 피를 퍼서 온몸에 보낸대요. 우리 혀 속에는 9천 개 이상의 미각 세포가 있어가지고 뭐 하나 들어오면 그게 팍 움직이면서 그 섬세하게 그 맛을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몰라요. 사람이 말할 때 한 단어를 말하는데 650개 우리 얼굴의 근육 중에 72개가 움직여야 돼요. 한 단어 말하는데. 그러면서 한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개미는요, 자기 몸에 50배 무거운 걸 들고 움직여요. 벌은 자기 몸에 300배 더 큰 것을 운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사람으로 환산하면 인간은 10톤짜리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개미와 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비한 존재들이, 이렇게 신비한 생명들이 여러분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진화되어서 이런 생명체가 나왔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축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이 기도란 축복의 그릇을 내놓고 이걸 받아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게 부르자 기도하면 그거 놀라운 일, 내가 아직까지 본지 못한 신비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도 받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절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직 전심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형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나무는 아버지 가슴을 늘 아프게 했던 바로 그 병약한 아들이 키운 나무입니다. 아버지가 약속대로 네 소원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근데 이 아들은 너무나 약해가지고 뭘 달라고 하는 소원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온 가족들 앞에서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너를 보니까 앞으로 너는 아주 세계적으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면 모든 걸 다 지원해주겠다.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넌 할 수 있다고 막 격려를 해줬어.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가족들의 또 격려를 받은 이 아들이 너무 좋았어요. 평생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았어요. 자기를 막 끝까지 그냥 모든 걸 다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막 너무 신바람 났어. 그는 앞으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라는 꿈을 꿨어요.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았어요.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새벽녘에 자기 나무가 있는 그 숲으로 갔습니다. 그 나무가 내가 심어놓기만 하고 물도 제대로 못 줬는데 너무 잘 컸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나무를 보러 간 거예요. 갔는데 어두컴컴한 밤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거예요. 살금살금 가까이 가보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가 물조리를 들고 열심히 그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를 격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나 모르게 하고 있었구나. 이 아이는요, 너무나 좋은 아버지 아래서 좋은 환경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병이 약해가지고 14살 때까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대요. 가끔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홈스쿨링을 해야 될 정도로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격려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후에 이 아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아들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 가지고 큰 감동을 받고 나중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뛰어난 정치가가 됐어요. 역사상 네 번 대통령 된 사람은 저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나무를 크게 자라도록 물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 내가 가진 재능 별거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모든 좋은 점,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회복이 되어서 왕권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격려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죄의 유혹이 강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